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오늘 읽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던 내용 그리고 그 뒤에 변화산 사건 또 다른 사건에서 세 개의 사건들이 나오고요. 이 세 개의 사건들은 여지껏과는 다르게 좀 더 진전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이것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뒤이어서 나오게 되는 예수님의 여덟 가지 설교들이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지도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뒤에 32절부터 해서 9장 1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오늘은 앞부분인 27절부터 31절까지만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이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을 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왕권과 관련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지명 자체가 그 당시 통치자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를 따라서 빌립이 또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진짜 중요한 진짜로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참된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요. 뭐 그렇지만 또 그게 또 과연 이 질문의 핵심이냐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질문을 하셨고 또 처음에 물으신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 말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대답을 하죠.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이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선지자 수준으로 세례요한 정도로 엘리야 정도로 기적을 행하니까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질문하시고 싶으셨던 내용을 질문하셨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짜 질문은 제자들만 따로 부르셨으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미 오랫동안 잘 같이 지내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여행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들도 잘 알고 있고 아마 제자들도 어느 정도는 주님의 습성이나 특징이나 어떤 분이신지 다 충분히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미 주님께서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셨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주어진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베푸시고 어느 정도로 베풀어야 충분하다고 할지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어느 정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회를, 은혜들을 충분히 베푸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종 독특해가지고 이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척 보면 너는 누구야? 뭐 이런 걸 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딱 보면 모든 게 정리가 돼서 제자들은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또 주님께서도 그렇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를 베드로를 탁 부르신 다음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건 주로 이단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같이 지내시고 은혜를 베푸시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히 알만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거나 헌신을 요구하시거나 좀 더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요구하실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부르셔서 너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기간을 주시고 같이 오래 지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진보가 없거나 주님 질문에 똑바로 대답을 못하면 이제 구질함을 듣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예, 잘 보시면 한 사람에게 질문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 전체에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9절 질문도 너는 나를 이렇게 물은 게 아니죠.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래서 제자 공동체에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물론 대답은 베드로만 혼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베드로가 혼자 하는 대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대답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응이 없죠. 뿐만 아니라 조금 뒤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지 않았지만 뒤에 가면 예수님이 이 제자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근데 꾸짖으실 때에 베드로만 꾸짖으시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잘못한 것을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교훈의 대상도 제자들이고 동시에 고백하는 대상들도 다 이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교회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선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다 불신앙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 그게 이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위를 은혜로 누리고 행하는 사람들. 마귀 권세를 쫓아내는 자들이고요. 세 번째로는 영적인 가족됨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혈육이 아니라 피부치는 아니지만 함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인데 지금 예수님이 네 번째 또 다른 더 중요한 특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과 대답이 다 제자들 함께 더불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 고백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우리가 다 교회 안에 있으면 신앙 수준이 조금씩 다르죠. 어떤 사람은 신앙 수준이 높고 어떤 사람은 신앙 수준이 낮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한 사람만 특출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함께 그 고백을 하는 이제 그게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죠. 이 고백하는 장면은 여지껏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보였던 어떤 반응과도 다른 그런 반응입니다. 여지껏 보시면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온 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을 하면서 나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고백을 해도 자신의 질병에 대한 고백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은 거의 없었어요. 역시 뭐 사실 있는 그대로만 놓고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건 귀신 나부랭이들이 떠들어댈 때 이제 그럴 때나 나왔지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고백한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지껏과는 제자들이 다른 반응, 다른 믿음,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은 아니거든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 여지껏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신앙이 이렇게 성장을 조금씩 해야 돼요. 온전한 모습이 되진 않지만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씩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인데요.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고백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보시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지껏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또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분, 이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셨죠. 근데 그런 모습 이외에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이 내용은 처음부터 알려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느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러다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또 부활의 영광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초신자들에게 조금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오면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육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 지내 주시고 같이 밥 먹고 말씀 선포하시고 그러다가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제자들이 어렴풋이 알고 고백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을 대할 때에 왜 저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데 맨날 밥 먹고 사는 문제만 저렇게 매달릴까? 왜 저 사람은 맨날 아픈 문제, 자식 문제만 갖고 저렇게 매달리고 있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20년, 30년 매달리고 있으면 문제겠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가면서 이제 어렴풋하게 아 예수님이 그냥 밥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믿기 시작하고 부활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처음부터 십자가를 믿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다 예수님 다 따라다니면서 그냥 막 기분이 들떠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막 기적도 행하고 이러니까 막 따라다니고 했던 거지 처음부터 십자가, 뭐 부활, 천국 이런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도 조금 넉넉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고백과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는지를 또 마찬가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가면 더 깊은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조금씩 조금씩 더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고 있거나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고백이 진실한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온 영혼으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들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믿음이 성장하고 고백이 성장하는 그래서 또 받아 누리는 은혜들도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조금씩 더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입술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들 하나도 흘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참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